오늘 누가복음 설교 75번째 강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의 그 전체 그 행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이땅 공생의 삶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다다랐습니다. 죽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약 성경의 예표를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유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바로 전날 유월절 행사를 이제 하시면서 유월절의 그 유대인들의 그 저녁 만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주의 만찬으로 바꾸어 주신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찬은 이제 다 마쳐가는 그 시점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구약이 이제 철폐가 되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주길 원했던 새로운 상속 언약,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2000년 전 이렇게 전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일 내가 아침에 잡혀서 이제 오후 3시가 되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거 십자가에 달려도 뭐가 아프겠느냐. 그리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저와 여러분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 3시에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으로 죽는다고 할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이유는 없지만 예수님도 사람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그와 같은 그 고통을 지금 감내하셔야 되는 이런 순간인데 예수님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속박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 주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망쳐놓은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을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그 왕국 프로그램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국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해 주시며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 일, 그거 한거 외에 우리 예수님이 한게 뭐가 있어요? 나쁜 일한게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의 특별히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눈먼 자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겠다고 하는 이사야서 34장에 나와 이와 같은 표적을 직접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믿지 않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돈을 받고 팔아 넘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는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면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가서 보니까 24절에 제자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는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 관점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이런 관점에서 이걸 보면 저 사람들 미쳤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주인이 메시아가 지금 내일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이 12명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반해서 넘긴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를 제일 큰 자로 여기실까 하고 너다 나다 이러고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으니 참 사람이 얼마나 우둔한가.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오늘은 정말 누가 큰 자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누가 큰 자인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밤 유언으로 주신 그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이 유언의 말씀을 깊이 간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서 보니까 하나의 죄가 나오는데 그 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크게 되고자 하는 죄예요. 크게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크다고 할까? 저 사람을 크다고 할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이 마태복음 이런 데 계속 가서 보시면 적어도 세 번 이상 누가 가장 큰 자일까 하는 일로 서로 싸우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이 12명 중에 예수님이 왕국을 딱 만드셔서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될 거냐. 그렇죠? 지금 그게 가장 큰 관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여기 가서 보니까 길에서 가다가 또 다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다투는 내용이 뭐냐?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냐. 이걸 다 지금 다투는 내용이 공관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선 가장 위대한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실증을 보여주신 그런 사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니까 누가 나오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치맛바람을 지금 날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님이 이렇게 왕국을 세우실 때 제게 이 두 아들, 주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이렇게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어머니가 와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들께서 안 되니까 어머니까지 지금 동원을 해서 저를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여기 동생은 왼편에 좀 앉도록 좀 간청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른편에 앉거나 왼편에 앉거나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실 거다. 그렇죠? 아버지가 받을 자에게 아버지가 줄 거지 너희가 달라고 그러고 이럴 내용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나니까 어머니를 데리고 오지 못한 10명이 분개해서, 그렇죠? 왜 엄마까지 동원하냐? 지금 그렇게 해갖고 분개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엄마까지 데려와서 이 자리 달라고 저 자리 달라고 그러냐고 서로 분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나온 그 배경을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윗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묻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지, 너지,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나는 아니야. 내가 가장 큰 자야.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건 나는 아니고 내가 가장 큰 자다.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의 만찬을 맨 다락방에 사게 될때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 앉았고 예수님 왼편에 가룟 유다가 앉았단 말이에요. 아니, 가만 보니까 이게 열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장 측근에 있는 게 지금 누굽니까? 요한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도 거기 앉지 못해갖고는 고갯짓을 해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저 배반할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자리 배치를 이렇게 딱 보고는, 아, 이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는 아니고 나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서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 훨씬 더 예수님을 지척에서 봤잖아요. 같이 먹고, 그렇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지척에서 그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한 그 사람들이 아직도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오래 읽었어도 이게 끝나고 나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지만 예수님이 그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표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와 같은 결론이 안에서 도출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뭐 어떤 분들은 10년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신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상태가 성경을 읽었다고 하고 또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데 여기 제자들처럼 혹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내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이거 말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청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새기고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시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단한 번, 예, 퍼펙트한과 같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야단을 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설명이. 25절 갔으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며, 왕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내 노예다. 그렇죠? 내 종들이다. 주인의 권리를 행사한단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뭐, 총독이 됐든지, 뭐, 경기도 도지사가 됐든지, 그러면 가서 무언가를 빌고 청혼을 해야 되니까, 나의 은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스려갖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무언가 해서 이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와 재물과 뭐 이런 거를 탈취하는 이게 세상의 지도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행을 해서 심지어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뭐 삭개오와 같이 세리장이 됐다 하면 그냥 수많은 돈을 긁어 모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니까 매관매직, 돈을 가져다 주고는 그러고는 관직을 사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명예와 재산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26절에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높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위로 올라가서 남을 짓밟고 눌러야 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교회에 그걸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정치권 한번 가서 보세요. 다들 대통령 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는 이와 같은 지역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가장 큰 자는 여기 나이 어린 우리 찬양이 찬송이 같이 이런 아이들처럼 남을 섬기고 공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으뜸인 자, 목사같이 뭐 으뜸이다고 이런 사람은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남을 섬기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며, 그렇죠? 어떠한 뭐라 그랬어요?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생명을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이거 하시기 전에 주의 만찬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 내가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 발을 닦아주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며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음식 앞에 앉은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섬기는 일을 했지 사람들 앞에 서서 왕처럼 군림하고 나를 섬기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내일 지금 예수님 돌아가셔야 될 그 밤인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주인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여러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집안 치우는 종도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종도 있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종도 있고 집안을 관리하는 종도 있고 그렇죠? 각각 맡은 그런 이 일이 달라요. 그 종이. 근데 지금 주인은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기는 종은 내가 무엇으로 섬기든지 내가 으뜸이냐 아니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저 밭에서 일하는 종하고 발을 씻어주는 종하고 서로 일이 다르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내 맡은 일로 주인을 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거는 종들에게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도 있어요. 집사도 있습니다. 지역 인도자도 있어요. 주방장도 있고, 주방에서 조를 짜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도 교회 학교 교사들도 있고, 지휘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있고, 방송실에 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만 잘하시면 돼요. 내 일만.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게 이 일이 맡겨졌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고. 집사는 집사의 직무를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지역 인도자들, 지역에 맡겨진 그런 양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사들, 아이들 가르치는 일들을 신실하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무슨 계급이 있을 수가 있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하는 일로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고,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명예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와서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교회의 많은 문제가 뭐냐?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들의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 돼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거기 있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 내가 제일 높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고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회를 하면 우리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이거를 살펴보고 그 부족한 것을 고치고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내 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될때 서로 서로가 그와 같은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노력해 나갈 때이 교회도 그렇게 하고 저 교회도 그렇게 하고 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널리 선포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을 한 20번을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 원하는 분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가 된다. 목사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하는 그거예요. 교회의 믿음과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온 가족이 겸손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면 자동으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한 8년쯤 됐으면 한 2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사람 절대 우리 교회 리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집사 형제님들에게 묻습니다. 이분이 이런 리더십 자리에 이게 합당한지 한번 판단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분들이 사람이 참 좋고, 그 자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성실하게 모든 걸잘 섬기니, 이러한 그 자리를 해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합당합니다. 그럼 제가,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목사에게 잘 보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에게 잘 보인다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기면, 그냥 남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 영어로다 가서 이야기하면 servant leadership이에요. 종으로서 섬기게 될 때, 자연히 리더가 되는 이런 리더십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몸으로 보여준 그와 같은 종으로서의 리더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가 존속하는 한 아주 뼛속에 담으셔야 돼요. 섬겨야 리더가 되는 거지. 나를 세워달라고 해서는 이 교회에서는 절대 리더가 될수 없다. 자, 이렇게 누가 가장 큰 자냐 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보니까 3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그래도 이 열두 제자 이름 나올 때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오는데 아마 그날 예수님 옆에 사도 요한이 앉아서 아마 이 문제를 베드로가 제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이거 항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항상 내가 앞에 나오고 열두 제자 이름 나올 때 다 항상 앞에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주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이 그 옆에 앉았나. 하여튼 무슨 일로 하여튼 이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했다. 부르기는 누구를 불렀어요? 지금 누구를 부릅니까? 베드로를 불렀는데, 여러분, 체지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올려놓고 곡식을 이렇게 체지를 하면,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밑에 이게 알곡만 남잖아요. 그게 체지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너희를 체질하려고 하는데 너 시몬만 체질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체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너희 11명 이 유다 빼고 나머지가 다 지금 마귀의 놀이개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밖으로 내동댕이 치려고 지금 마귀가 체질하고 있다. 근데 이름은 내가 베드로 하나만 불렀지만 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남아있는 11명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지 않고 무언가 자기를 세워달라고 하면 벌써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놀이개가 돼서 마귀가 마음대로 까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까부르게 된다. 근데 32절에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제자들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린 요거 지금 깨닫고 있지만 이분들보다 더 낫다고 우리가 어떻게 자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존재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놀이개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이 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면 자기 자신을 점점점점 이렇게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지금 쇠해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귀가 와서 까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체질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져서 쇠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 성령님께서 말로 할수 없는 그와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내가 뭐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지식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착각이에요. 오늘 아침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여러분 지금 나와서 걸어 다니고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코 속에서 숨을 제거가 하시면 그냥 그대로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종복, 또 우리 성령님의 중보,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절실하게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28절.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한 그런 자들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겪고 이렇게 될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핍박이 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움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됩니다. 법정에 다녀오고 나서 밤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사실 어젯밤 같은 경우 3시에 잠이 깨갖고, 아침에 올 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당한 그런 모든 시험들 속에서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에 고난 당하시는 분, 여러분 가운데 결혼 생활에 고난 당하시는 분, 아이들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분,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고난 당하시는 분,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 당하는 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존해 주신 무한 성경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분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많이 살아야 80년, 90년입니다. 이 인생이 끝난 이후에 영원 무궁한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보상의 말씀을 주시며 하늘의 영원한 보상을 주시면 이 땅에서 모욕과 핍박과 치욕당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돌이키게 되면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돌이킨 뒤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100% 돌이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내가 돌이킨다면, 그렇게 되면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100%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잘못된 것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게 될때이 모든 것을 돌이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돌이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죄 지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될 때, 그죄 지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고 형제들을 이렇게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죄를 짓고도 그죄 때문에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높이면 그럼 너희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사도 바울 병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치욕을 당했어요. 궁핍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어요. 고난 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든 걸 내가 기뻐한다. 왜 그러냐?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육신적으로 볼땐 약하고, 육신적으로 볼땐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가 될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 이야기를 한번 가서 보시면은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침례자 요한이 누구냐? 여자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침례자 요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나타나시기 전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던 이와 같은 훌륭한 구약 시대에 가장 훌륭한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아, 글쎄,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분께 갑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크게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0절.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다른 교회가 복음적으로 열심히 하면 칭찬하셔야 돼요. 킹잼 성경을 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주님의 일을 하면 칭찬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나 다른 교회를 통해서나 개역 성경을 통해서나 킹잼 성경을 통해서나 예수님이 흥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 할일다한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돼요. 영어로 increase, 늘어나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한다. 영어로 decrease, 나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상이요.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75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말라. 사람을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북쪽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다 알아서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신실하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8년이고 이런 목회 사역하고 지난 한 16년 동안 성경 이와 같이 번역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 동안에 혹시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봤으면은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고쳐야 됩니다. 오직 교회 사역을 하든, 성경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줄어들어야 돼요. 이 일이 될 때, 그 일이, 그 사역이, 그 교회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기 바로 전날 유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의 왕이 되는 것,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까? 모든 혁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줘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창조물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성경 가서 보니까 교만이라 그래요. 창조물 중에 으뜸 가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니까 창조물에 불과한 자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갖게 되고 그 하나님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가 뭐예요? 너희가 신들같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그런 신들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처럼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거부하고 구원받기를 거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껄껄껄껄 웃으시잖아요. 시편 2편 가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분께서 그렇게 말하는 자를 보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먼지만도 못한 사람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보다 큽니다 하고 머리를 들고 고개를 뻣뻣이 드니 하나님께서 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마귀가 체질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시고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깨닫고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예수님 내일 죽는 거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 말씀이 뭔지를 아주 그냥 뼛속까지 베드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기 바로 전날 베드로야 베드로야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시가 죽어야죠.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의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목사란 말입니다.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적어놨죠? 맞습니까? 예.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양떼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목자장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의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젊은 사람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각인이 됐으면, 그렇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책이 베드로 전후서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 전후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일단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아야 성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상태가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33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저를 믿으십시오. 저 실수할 사람 아닙니다. 아, 제가 박사를 했는데요. 신학교를 5년 다녔습니다. 아, 우리 교회 교인이 50만입니다. 제가 어떻게 실수하겠습니까? 그러면 100%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이제 새벽에 이제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날은 저녁 6시부터 그 전날 6시니까 지금 밥 먹었으니까 지금 그날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그날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세번 부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뜻대로 무언가 교만하게 뭐 다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의 징조가 뭐냐?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예산이 얼만데, 그렇죠? 이 성전 꾸며놓은 게 얼만데 3천억인데 이거 자랑을 하면 그럼 반드시 실패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어디에서 실패하냐?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장점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실패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3절 가서 보니까 구약의 가장 큰 대언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온 땅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점은 뭐냐? 온유한 거예요. 온유해요, 사람이. 그런데 백성이 와서 하도 괴롭히니까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민수기 20장 가서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하면 반석이 물을 낸다 그러는데, 반석을 두 번을 내리치고, 그렇죠?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물을 내야만 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모세가 가장 온유한데, 그 온유한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두 제자 중에 누가 가장 용감합니까? 누가 가장 용감해요? 베드로가 가장 용감한데, 그러니까 뭐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특히 목사 같으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면, 이게 장점인데, 이 장점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세련되게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장점이 나를 망하게 할수 있구나. 나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섬겨야 그래야 커진다. 이 섬기지 않고 내 자신을 높이면 믿음이 쇠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쇠해지면 마귀의 놀이개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에 참여하게 될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부탁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일주일 동안 기억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이 장점이 마귀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죠? 예수님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씩씩하게 이 세상과 싸울 수 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